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올랜도 총격 사건의 범인이 해외 테러 단체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범인은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이 인터넷을 통해 극단주의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마틴은 미국 당국이 오랫동안 우려해온 일종의 자생적 극단주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마틴이 범행에 사용한 총기들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마틴이 여러 발의 총탄을 갖춘 권총과 반자동 소총을 사용해 나이트클럽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마틴이 이들 무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며 바로 이 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안보리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올랜도에서 성 정체성을 이유로 사람들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 발생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의 이 같은 표현에 대해 러시아와 이집트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이집트 등 전 세계 70여 개의 나라들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보리의 이날 성명 채택에 대해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과 관련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중국 남부 유난성 유시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과 아세안은 상호 관계를 전략적으로 높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며 양측의 관계는 건전하고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벌이는 석유 탐사와 천연가스 시추 활동에 강하게 반대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외교 장관들도 참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인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ISIL을 대소롭지 않은 위협으로 느낀다는 응답은 17%, 아무런 위협이 아니라는 응답은 3%에 불과했습니다. 퓨 리서치 측은 최근 1년 새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 연쇄 테러 사건으로 테러 문제가 유럽인들의 최대 우려 사안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럽인 대부분은 그러나 군사비가 증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유럽인들은 기후변화를 두 번째 우려 사안으로 꼽았고 이라크와 시리아 난민 유입 사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어젯밤 고위 경찰관과 그의 여성 파트너가 파리 외곽의 자택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괴한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으며 현장에 있던 3살짜리 아기는 구조됐습니다. 괴한은 집 밖에서 먼저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가 그의 여성 파트너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선전 매체인 아마크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유로 2016 축구대회 개최를 며칠 앞두고 영국 응원단과 폭력 사태를 벌인 러시아인 29명을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마르세유 경기장 안팎에서는 영국과 러시아 축구 팬들 사이에 폭력 사태가 발생해 35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양측 간 경기가 1대1로 끝나자 러시아 응원단은 영국 측을 공격하고 쫓아내시며 영국 팬들은 달아나기 위해 필사의 노력으로 울타리를 기어 올랐습니다. 한편 프랑스 당국은 축구 경기 도중 폭력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자 응원석과 경기장 내 다른 특정 지역에 금주 조치를 내렸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군사 전문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는 북한이 핵탄두 1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어제 즉 13일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3일 모스크바 러시아 외무부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두 나라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다만 한반도 지역이 대결의 장으로 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라며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간 공조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도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 지역을 보다 평화롭게 만드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북핵 문제라는 데 한국과 러시아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과 윤병세 장관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 25주년을 맞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한국이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 경제 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수산업 분야를 포함한 극동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밖에 2013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한에 이은 양국 간 고위급 접촉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문제가 논의됐음을 내비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만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7기 국내지역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이어 핵 보유국을 주장하며 공공연히 추가 도발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확고한 대비태세로 북한의 도발을 철저하게 억제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 때문에 한국이 원하는 수준의 대북 압박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 중국 세 나라 모두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역사상 가장 원만한 상태에 있지만 북한 문제가 두 나라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베이징대학교 유티예준 교수는 1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경제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다면서 관광과 해외 교류 등 양국의 사회 문화 분야 교류도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이후 8차례나 만나는 등 한국과 중국이 외교적으로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은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유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유 교수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한국이 원하는 수준의 대북 정책을 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는 이념과 지역, 전통, 경제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 교수는 6.25 한국전쟁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북한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었던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현 상태는 한반도의 두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에 의해 발이 묶인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다지고 북한을 압박하고 싶겠지만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 외교대학교의 렌엔지 교수도 중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만 제외하면 모든 것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가 북한 문제에만 이견이 있을 뿐 다른 분야에선 힘을 합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사회과학대학교 왕중생 교수는 중국과 한국, 북한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 상태에선 한반도가 처한 오늘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배치를 추진 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거론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신뢰와 협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은 핵탄두 1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스웨덴의 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핵 감축 노력에도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 전문 연구기관인 스웨덴의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시프리는 북한이 핵탄두 1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프리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핵탄두 규모를 추정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배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 세계 핵탄두는 15,395개로 전년에 비해 455개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가 7,290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7,000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핵탄두 수는 전체의 93%에 달합니다. 지난 1년간 전 세계 핵탄두 수가 줄어든 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재고 줄이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시피리는 그러나 2011년부터 신전략무기 감축협상 이행에 들어간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속도가 느리며 두 나라가 대규모 핵무기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스 크리스텐센 시프리 연구원은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은 핵무기를 감축하겠다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약속과 극명히 대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 핵무기 숫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핵무기 보유국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는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핵 보유국들은 핵 억지력을 국가 안보 핵심 전략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중국이 국방 현대화를 통해 핵무기를 점점 늘리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 수를 늘리는 한편 미사일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국을 핵탄두 보유국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내일 즉 15일 오후 임진각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6돌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6.15 남측위는 오늘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과 민간 교류 차단이 계속됨에 따라 민족 공동 행사의 개선 개최가 어렵게 됐다며 불가피하게 남한과 북한 그리고 해외 각 지역에서 분산 개최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6.15 남측위는 개성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방북 신청을 냈지만 한국 정부는 구비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제32차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예년과 달리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제32차 정기이사회가 1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3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이드 알후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이날 개막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Regard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ere very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persist, my office is working.
북한은 중대한 인권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자이드 대표는 지난번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권고할 유엔 차원의 전문가 그룹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개혁과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북한 정부와의 대화가 중요한 것으로 계속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키사퍼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인권 침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continues to detain an estimated 80,000 individuals, including children.
북한 정부가 어린이를 포함해 약 8만 명을 계속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퍼 대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고문과 성폭력,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인철 차석 대사는 북한의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resp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its people through cooperating with UN human rights mechanisms, including among others.
김 대사는 북한이 이번 이사회에서 새로 임명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기재와 협력하고 관련 결의안들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기반 작업을 하고 있는 유엔인권 서울사무소 활동을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는 서울사무소 활동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카지 미사코 대사는 외국인 납치 등 북한의 인권 침해가 지속적인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그리고 신설될 북한인권전문가그룹이 효과적으로 공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본은 이들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시작된 유엔인권이사회 32차 정기이사회는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마지막 날인 1일에는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마루즈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후임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비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과거 정기이사회 때는 항상 반박 발언을 신청해 일부 국가들의 정치적 동기를 가진 비난은 진정한 인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권의 정치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초 열린 31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당시 북한의 이수용 외무상은 북한이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인권 문제를 계속 선택적으로 개별화하여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해들이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외무상은 또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 어떤 대북 결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통 분야에 국한됐던 북한 경제의 시장화 현상이 생산 분야로 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한국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중국에서 재료나 부품을 들여오는 민간 생산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최근 2015년 북한 경제 종합평가와 2016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유통 분야에서 생산 분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탈북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화가 종전엔 유통 분야 가운데서도 대외무역의 발달에서 비롯된 측면이 컸고 이 때문에 생산력 증대를 수반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자원이 대부분 고갈되고 국내외 산업 연관 효과도 거의 파괴된 상태에서 시장의 확대가 북한 자체 생산을 자극하는 효과가 제한적이었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중국을 왕래하는 북한 상인들이 중국산 완제품보다는 북한에서 가공해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소재와 부품 분야에 더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종전엔 상인들이 종합시장에서 바로 팔 수 있는 완제품을 들여왔지만 지금은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천이나 상표,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전자부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산업연구원 이석기 박사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산 완제품이 이제 북한 시장에 직접 들어와서 판매되고 그것이 북한의 시장가를 이끌고 나갔다 그러면 요즘에는 점차 이제 중국산 완제품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반제품 혹은 부품을 사가지고 와서 북한 내부에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 판매하는 비중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북한의 개인 수공업자와 신흥 자본가로 불리는 돈주들이 소비 제품의 생산, 즉 내수용 제조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빚어진 결과로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유통에서 제조업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징후로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민간 생산이 증가하면서 맹화적 형태이긴 하지만 수입 대체 효과도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례로 최근 북한에서 생산된 오리털 동복 등 겨울용 외투가 중국산보다 가격은 절반 수준이지만 품질 면에선 중국산에 뒤지지 않아 중국인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이나 돈주들은 중국 저장성 등 인건비가 싼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 소비품을 대량으로 수입해 북한 내부에 유통시켰는데 이런 저가 제품들은 일부 경제력이 생긴 북한 주민들의 기호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영 기업이 만든 경공업 제품보다 개인들이 모방해 만든 모조품이 더 경쟁력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민간 제조가 늘어나는 이유로 종합시장 발달 등 공산품 판매 경로가 크게 증가했고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진 점을 꼽았습니다. 또 개인이 돈벌이를 위해 운영하는 버스 또는 화물차를 일컫는 이른바 서비차의 등장으로 물류가 개선되면서 중국산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도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난해 북한 시장화의 최대 특징으로 북한 정부가 시장화를 주도 또는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종전에는 시장을 없애느냐 살리느냐가 북한 당국의 최대 고민이었지만 지금은 시장을 현실로 인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 정부의 책임 아래 주민들이 자리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이른바 공식시장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공식시장이 2010년 200여 개에서 2015년 10월엔 406개로 5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의 190여 회원국들은 유엔 본부와 사무국이 위치한 지역에 대표부를 운영하면서 외교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표부에 여성 외교관을 단 한 명도 파견하지 않은 나라가 두 곳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는 모두 11명의 외교관이 공식 파견돼 있습니다. 모두 남성입니다. 북한은 유엔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제네바와 오스트리아 빈 주재 대표부에도 각각 8명과 10명의 외교관을 파견했지만 모두 남성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다자 외교를 위해 파견한 29명의 외교관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BOA가 13일 각국의 외교관 명단이 적힌 UN의 블루북을 분석한 결과 이들 세 지역 대표부에 여성 외교관을 단 한 명도 파견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과 우즈베키스탄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한 지역당 2명에서 3명의 인원만 파견한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표부를 운영하는 북한은 사실상 남성 외교관만을 파견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진 중동과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도 적은 숫자지만 여성 외교관을 공식 파견한 점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뉴욕만을 놓고 볼 때 아프리카 나라인 차드와 시에라리온, 감비아, 소말리아, 중동의 시리아,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 카리브해의 도미니카 연방 등의 대표부는 모두 남성으로만 구성돼 있었지만 이들은 제네바와 빈 등에 적어도 한 명의 여성 외교관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뉴욕 주재 유엔 대표부에만 36명의 외교관이 파견돼 있는데 이 중 여성이 8명으로 22%를 차지했고 제네바와 빈은 여성 외교관 비율이 각각 25%와 18%에 달했습니다. 또 미국은 뉴욕 주재 대표부에 파견한 157명 중 여성이 83명으로 남성 외교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미국보다는 많진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여성 외교관의 비율이 각각 34%와 8%였습니다. 여성이 각국을 대표하는 대사직을 맡은 경우도 뉴욕에선 193개 주재국 가운데 38개 나라에 달했고 제네바는 178개국 중 40개 나라, 빈은 148개 중 33개 나라로 집계됐습니다. 쿠바와 이란,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등은 한 개 대표부에 여성을 대사로 파견했고 미국과 프랑스, 그리스 등은 두 개 지역에서 여성 대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뉴욕과 제네바, 빈 주재 대표부 대사를 모두 여성으로 임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이 여성 외교관을 국제사회에 파견하지 않은 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공직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와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한국 출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후임에는 여성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처럼 여성이 나라를 이끄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당선될 경우 최초의 여성 지도자를 갖게 됩니다. 북한은 지난 1946년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 법령 제1조에는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과 평등권을 갖는다고 명시했으며 제3조에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노동의 권리와 동일한 임금, 사회적 보험과 교육의 권리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경찰은 어제 북한이 한국에 대규모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컴퓨터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 영재들을 해마다 수십 명씩 특정 국가로 유학을 보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컴퓨터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망 내에서 특정 국가로 해마다 5, 60명씩 유학을 보내고 있으며 이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정찰총국 등에서 사이버전 요원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고위 당간부 출신 탈북자인 A씨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과학 영재들은 주로 평양 제1고등중학교와 같은 특정 학교에서 집중 교육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이 해커로 양성할 어린 영재들을 모아 집중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해커는 평양의 과학 영재 학교인 금성 1, 2중학교에서 컴퓨터 집중 교육을 받은 뒤 미림 대학이라 불리는 총참모부 산하 지휘 자동화 대학이나 223 연락소라 불리는 정찰총국 산하 모란봉 대학에서 3년에서 5년간 사이버 전사로 키워집니다. 일부는 김일성 종합대학 등에서 집중적으로 IT와 해킹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작 요원들이 아프리카 내 거점 국가로 가서 대남 사이버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부원장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해킹 흔적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13일 발간한 국방비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투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북한의 전투 병력은 890만 명, 사이버 요원은 6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남재준 한국 국가정보원장도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7개 해킹 조직에 1,700여 명의 요원과 4,200여 명의 사이버전 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의 발전소와 변전소, 화학물질 취급소, 지하철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은 물론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위성 항법 장치, GPS 교란도 준비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과 함께 사이버전을 인민군대 3대 정제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과거 사이버전을 주도하는 북한의 핵심 기구는 정찰총국 산하 전자정찰국이었지만 지난 2012년 8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로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고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대로 합참 내 사이버 작전과를 신설했으며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요원 인력 역시 예정대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북한이 지난 2월 한국 대기업과 정부 부처 등 160여 곳에서 사용하는 PC 13만여 대의 통제권을 탈취해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히는 뉴욕 현대미술관이 북한의 실상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상영을 취소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북한의 보복을 우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는데 미술관 측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감독 비탈리 만스키가 만든 기록영화 태양 아래는 지난 2월 뉴욕 현대미술관의 연례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통해 미국 관객들과 처음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북한 정부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촬영했지만 오히려 극심한 통제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담아 북한 당국으로부터 반발을 산 작품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뉴욕 현대미술관이 당초 초청작에 포함됐던 이 영화의 상영을 취소했고 최근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라젠드라 로이 뉴욕 현대미술관 수석 큐레이터는 이 신문에 태양 아래는 주목할 만한 작품이며 부당하게 상영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영화제 책임자가 그런 결정을 내린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영화제 준비는 뉴욕 현대미술관 보조 큐레이터인 셀리 버거 씨가 맡았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버거 씨는 이 영화 제작진에게 지난 1월 말 보낸 이메일에서 작품을 상영할 경우 북한으로부터 보복당할 위험이 있다는 기사를 읽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버거 씨는 특히 미국 소니 영화사가 김정은을 풍자한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뒤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당했던 사실을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며칠 뒤 태양 아래를 행사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통보하면서 상영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측은 뉴욕타임스에 버거 씨가 더 이상 미술관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술관의 마가렛 도일 대변인은 구체적인 설명을 거부했고 당사자인 버거 씨 역시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진미라는 이름의 8살 소녀와 가족들을 등장인물로 한 영화 태양 아래는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로는 드물게 북한 당국으로부터 촬영 승인을 받은 작품입니다. 만스키 감독은 각본상의 영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 그 전에 사전 준비 작업 등을 몰래 찍어 북한 당국자들이 제작 과정에 개입하는 장면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지난 1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진실을 영화에 담기 거의 불가능한 북한의 상황 때문에 비현실을 사실처럼 왜곡하는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북한 당국이 영화 제작진의 예정된 방북을 취소하는 등 계약을 위반해 필요한 분량의 30%밖에 촬영하지 못했다며 이를 토대로 90분 길이의 영화를 만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습니다. 태양 아래는 올해 리투아니아의 제21회 빌뉴스 영화제 발틱 게이즈 경쟁 부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고 제40회 홍콩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경쟁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지난해 제19회 에스토니아 탈린 블랙 나이츠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감독상과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고 제19회 지라바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는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최근 한국 정부에 북한 방문 승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 방북 신청을 하게 된 배경과 기업들의 고민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정기섭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월 중순에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에 한 넉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내셨을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요.
네.
단지 이제 기업 규모하고 개성에만 공장이 있는데 아닌데 이런 데 따라서
예.
개성공단의 의존도가 높은 것은 뭐 치명타를 지금 입고 있는 거고요.
네네. 비대위가 방문을 하겠다라고 이제 방북 신청을 통일부에 냈고요.
예.
지금 통일부가 반려한 그런 상황인 거죠?
거부한 상태죠.
네. 개성공단을 가서 당초 하시려고 했던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요?
저희가 그 설 연휴 때
예.
대다수의 인원들이 다 내려온 상태에서
네.
설 연휴 마지막 날 정부가 전면 중단을 발표하고 그 2일부터 그 출입을 통제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는 그 자산에 대해서
네.
전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기계 같은 게 그냥 쓰던 상태 그대로 놓여 있거든요.
예, 예.
저 상태에서는 기계가 벌써 많이 망가졌을 겁니다.
네.
우선 그 설 곧 장마철도 다가오는데
예.
기계에 대해서 좀 보존 저 장기 좀 보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그때 그 갑자기 나왔다가 못 들어가는 바람에
네.
임금도 주지를 못했어요.
북한 노동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저쪽은 뭐 청산을 예고한 상태고
예.
그 줄 건 주고 우리가 상당 기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네.
개성공단이 그 가동이 못 되더라도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뭐 줄 것도 안 주고 임금도 체불하고 이런 상태보다는 줄 건 주고
예.
유동자산, 이동이 가능한 자산들 있죠.
네.
원부자재나 원제품
예.
이런 것들이라도 갖고 나와서
기업의
전체적인 손실을 줄여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기업들 피해 지원을 한다고
네.
여러 차례 발표는 했지만 근본적인 피해에 대해서
예.
완전한 그 보전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전체 피해액의 일부를
예.
보험이나 보험도 무이자 대출에 불과한 건데 그런 뭐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우선 어려운 걸 견뎌라 이런 식인데 그래갖고는 기업들이 그 생존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더라도 가능한 한 피해를 줄여야지 정부 부담도 줄어들지만
네.
지금 정부에서 기업 피해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도 안 져주면서 그 피해는 지금 현재 최대로 나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줄일 수 있는 건 줄여봐야 되겠다.
예. 이런 예. 지난 2월에 개성공단이 갑자기 이제 전면 폐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혀 그 공단의 문을 닫을 어떤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제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서
예.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좀 이제 하고 오겠다 이런 계획이었던 건데
예, 예.
통일부에서는
뭐 정부가 예. 그 정책 그러니까 대북에 대한 경협에 관한 정책을
예.
바꿀 수는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미국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국 같으면.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그 통보를 하고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기업으로서는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네. 뭐 얘기하자면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예. 정부가 기업인들의 이제 방북을 불허하면서 내놓은 입장은 물론 위원장님께서 전에 들으셨겠습니다만 현재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그 제재를 다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방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없는 게요.
네.
제재라는 것도 어떤 사람이 죄졌다. 어떤 사람이 뭐 누구를 폭행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저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재판도 다 거치고
네.
그럼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 어떤 그 법에 정한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북한을 제재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 자산의 망실을 막기 위해서
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네.
그 별개일 것이고요.
네.
정부는 옛날부터 그 북을 불신하는 마음에서 그 저 신변 안전을 얘기하는데
예.
그 저희들은 실제 그 북이 대단히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네.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계 보수화로 가는
예.
남측 그 민간 기업 사람들을 억류하거나
네.
신변을 위험을 초래할 일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혹시 개성공단 현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해드리신 것은?
그것도 현재 전해드린 거는 현재까지는 예. 큰 변화가 없다라고
예.
얘기 듣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아무튼 일단 정부에서 불허 방침을 밝혔고 뭐 당분간 이 입장에 대한 어떤 변화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으로서는 뭐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끝으로 남북한 당국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 자리에 빌어서 한마디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과 간은 엄연한 구분이 있는 거고요.
예.
정치와 경제도 그 서로 차이가 있는 분야가 있는데
네.
정치나 군사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무조건 무시돼야 되고 또 정부의 입장 때문에 민간 기업의 피해는 얼마든지 나도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위원장과 함께 최근 방북 신청을 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터뷰에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도심 한복판에 꾸며진 50평 가까이 되는 공산주의 피해자 추모공원. 공원 중앙에는 두 손으로 횃불을 든 여인 모습의 공산주의 피해자 추모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을 바치고 있는 기단에는 갇혀있는 나라와 국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We will begin the roll call.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Bulgaria.
지난 10일 오전 이 동상 앞에서는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등 옛 동구 공산권 나라와 스웨덴, 캐나다, 한국 등 19개 워싱턴 주재 대사관들의 헌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노체인과 북한 자유연합 등 이 행사를 후원한 30여 개 인권단체들도 헌화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1994년 설립된 공산주의 피해자 추모재단 VOC 주최로 열린 이 추모 행사는 올해로 아홉 번째입니다. VOC는 희생자 추모와 교육, 연구, 증인 세우기 등을 목표로 공산 독재 정권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의 참상을 대중에게 알리고 기록 보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모식을 진행한 VOC의 메리언 스미스 사무총장은 VOA에 연례 추모 행사의 목적을 말했습니다.
100 years of history, more than 100 million people killed, hundreds oppressed, and a reminder that still today, in five countries, 20% of the world's population still lives in a single party.
공산주의 100년 역사에 1억 명 희생자들을 기리는 동시에 전 세계 인구 20% 5개 나라가 독재 정권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행사의 목적이란 설명입니다. 이날 추모식에서 에드워드 리 재단 이사장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묻고 싶다는 질문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So let's ask ourselves, why are we here? We are here primarily to remember and commemorate.
이 이사장은 공산 정권 아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숨졌고 지금도 숨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민을 먹이고 입히는 데는 무관심하고 무기를 만들며 주민들을 평생 수용소에 가두고 고통을 주는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Like the millions of North Koreans consigned to perpetual punishment under a despotic family.
추모행사에서는 쿠바 정권에 의해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한 인권운동가 오스카 엘리아스 비셋 박사도 연단에 섰습니다. 비셋 박사는 쿠바에서 1959년부터 집단 처형이 시작됐다며 지금 쿠바 국민들은 이빨과 다리가 부러지는 등 끔찍한 고문을 받았던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셋 박사는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독재 정권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서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Que no se desanimen, que la libertad es posible.
쿠바의 여성 정치인 출신인 셜리 아빌라 리온 씨는 지난해 쿠바 정권이 사주한 폭력 조직에 의해 왼팔이 잘려나가고 목등에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희망은 가능하다며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씨는 지난 2000년부터 전 세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트루먼 레이건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러시아 전문가인 워싱턴 소재 월드 폴리틱스 대학원의 폴 A. 가블 교수가 받았습니다. 책을 집필하고 블로그를 통한 활동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직 VOA 언론인인 가블 교수는 북한의 인권 수준이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라고 말했습니다.
That was honest of say the top 193 countries who were in the United Nations. North Korea would certainly be 193rd or 192nd.
There are other 추모식에 참가한 미국의 인권 단체 쿠바 민주화 이사회의 존 수아레스 대표는 VOA에 독재 정권 아래 억압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아레스 대표는 쿠바와 북한의 2013년 무기 밀거래 적발 사례 등 두 공산 국가의 불법 활동을 언급하면서 두 나라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also talk about the relationship that Cuba has with North Korea and the weapons that they were smuggling there in July.
수아레스 대표는 쿠바 역시 인터넷이 거의 불가능하고 손전화 사용자가 드문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라디오 등을 통해 정보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의 USB, DVD 등 정보를 보내는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추모식에서 헌화한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 노채인의 헨리송 북미주 대표는 북한인권과 관련해 UN 등 국제사회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헨리송 대표는 지구상 최악의 인권 국가이며 폐쇄된 사회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며 지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in North Korea, it's still going on right now. And even at this moment, there are still people, prisoners in the political prison camps. North Korea, for some reason, is not remembered as much as it should. I want to keep on raising the awareness.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국가 자산 규모를 알려주는 국가 통계 자료가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1경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한국의 국가 자산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구성돼 있고 해마다 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국가 차원의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데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국민 순자산 국부라고 하는데요. 1경 2359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일경이라고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돈의 단위인데 이것을 달러화, 미화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10조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국민 순자산 규모입니다.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7.9배, 8배 정도가 되는 규모고요. 2014년 한 해 전보다는 5.7%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 자산에는 어떤 분야의 재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크게 보면은 그 금융자산 그리고 비금융자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비금융자산에는 뭐 토지라든지 건물, 뭐 지식재산 생산물 등 그 실물 자산이 들어가고요. 금융자산으로 보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을 세게 됩니다. 토지와 건설자산 등 비금융자산이 5조 5,890억 달러가 됐고요.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 1,98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와 건설 쪽 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부동산형 비금융 자산이 전체 국부의 88.6%나 됐습니다.
네.
이것도 1년 전에 비해서 4.6% 정도가 늘어난 거라고 하는데요. 제주도라든지 세종시 등 새로 개발된 지역이 많아서 땅값이 올라서 그렇다는 분석입니다. 이 전체적인 국부를 그 가구별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한 가구에 한 2.5명 정도 있다고 계산을 해보면
네.
가구당 순자산이 30만 7,200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 자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9%나 가까이 부동산형 구조인 만큼 이 가구의 자산도 한 4분의 3 정도는 부동산에 묶여있는 구조고요. 한국의 전체 토지 자산의 58%는 서울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지표가 발표되면 세계 주요 국가의 경우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네. 한국의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군요.
한국은 호주와 비슷하게 이 부동산형 자산이 75%를 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가계 금융 자산이 34.9%가 되는 미국 혹은 44%가 넘는 일본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보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한국 가계의 비금융 자산 비중을 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부동산형 자산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이 국가 순자산 소식 들어봤는데요. 한 채에 715만 달러가 넘는 아파트가 등장했다는 소식도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네, 서울 용산 한남동 이천지구에 있는 한남 더 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네.
600가구로 지어진 이 아파트 단지의 최고층에 있는 244제곱미터 펜트하우스 가격이 715만 달러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3.3평방미터, 그러니까 3.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평형이라는 것이 좀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요.
네네.
한 평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한 평에 6만 8천 달러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네요. 자, 그러면 네 식구 정도가 사는 규모의 아파트라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한 네 식구 정도면 서민형 기본적인 가구 기준입니다. 32평형, 그러니까 105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네.
218만 달러입니다.
네.
물론 이 아파트 단지에는 법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아주 작은 59제곱미터 임대형 아파트 100여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초대형 아파트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최고가였던 부산 해운대 바다를 조망권으로 지어진 그 ACT 더샵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그 3.3제곱미터당 가격이 5만 $9,700였는데 이 가격을 깨는 최고가여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 뉴욕에도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형성된 고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이 한국 서울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의 아파트가 있다니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자, 위치라든지 내부 시설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적 특성부터 뭐 시작해보면 뭐 네.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의 이천 지구는 그 외교관 등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 미군 그 부대도 그쪽에 있고요. 고급 주택이 많고 조용하고 좀 보안이 철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정계, 재계 인사, 또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 5년 전에 들어선 아파트의 매물가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일반 서민용 아파트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위치적인 특징도 보면은 뭐 명당이라고 불릴 만큼 남다른 형세입니다.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남산이 자리하고 있는 그 배산 임수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
네. 아파트의 가격대는 뭐 입지라든지 내부시설, 상품성, 실거래가에 의해서 책정되는데 이 한강만 건너면 한국의 대표 부촌이면서 경제중심지인 강남과 바로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이 있고요. 또 한강 건너서 있는 그 1980년대 지어진 강남 지역 아파트가 요즘 재건축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 앞으로 더 비싼 가격의 고급 주택, 아파트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가 최고가 행진, 앞으로도 이제 화제의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또 얼마나 더 비싼 아파트가 또 등장할지 궁금해지네요.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수천 곳의 웹사이트를 해킹한 범인을 찾고 보니 평범한 학생이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16살 고등학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터넷 웹사이트가 해킹됐다고 하면은 뭐 국제적인 해커 조직이나 북한 쪽의 소행 의심하게 됩니다.
네.
공공기관의 정보를 헤집어 놓거나 업무를 마비시키기도 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수천 곳의 웹사이트를 해킹한 범인을 찾고 보니 놀랍게도 평범한 16살 고등학생이었다는 소식이 오늘 한국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뉴스입니다.
16살 학생이 인터넷 사이트를 넘나들었다는 것, 실력이 대단하기는 한데요. 자, 칭찬을 해줄 수는 없는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경찰 추적 끝에 집에서 붙잡힌 이 학생, 국제적 해커 조직인 그 어나니머스를 추종했다고 합니다. 독학으로 배운 해킹 실력으로 한국과 해외에 3천여 개 사이트에 접속해서 5천여 차례나 이 사이트는 해킹됐다 이런 내용의 화면을 띄우기를 반복했었는데요. 3년 전부터 보안이 취약한 편인 한국 내 중소기업 웹사이트를 돌면서 해킹을 시도해왔다는 이 학생. 다행히도 해킹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유출시키는 등의 다른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이 온라인 해킹을 어떤 자기 과시의 어떤 표현으로 해왔다는 원만치 않은 대인관계 때문에 이런 것이 비롯됐다는 진술이 오늘 한국 사회에 씁쓸함을 남겨줬습니다.
네, 참 좋은 재능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다 좋은 쪽으로들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사상자가 100명이 넘으면서 미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처럼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총기 규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핵심에는 미국의 수정헌법 2조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정헌법 2조가 무엇이길래 이 총기를 단속하는 데 그토록 논란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